안녕하세요. 6월 22일 역사 채널 RJ현 인사드립니다. 한 주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이 밤보다 낮이 더 길어지는 하지입니다. 이번 주는 6.25가 있어 전쟁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도 없을 겁니다. 어린이를 위해 주로 글을 쓰는 실비 보시에라는 작가는 전쟁은 악마가 이끄는 죽음의 행렬 같다고 말했습니다. 전쟁은 살아있는 모든 생명을 위협하고 수천 년 동안 땀으로 이룩한 삶의 터전을 모조리 파괴합니다. 전쟁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동행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돌멩이를 들고 싸우다가 핵으로 싸우는 물리적인 전쟁뿐 아니라 사상의 전쟁이 지구 곳곳에서 일어났고 또한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계사를 뒤흔든 전쟁 중 로마와 카르타고의 전쟁, 포에니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역사채널 오늘의 주제는 전쟁입니다. 본격적인 주제에 살펴보기 전에 전쟁의 목적, 개념, 종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국어사전에서 전쟁을 찾아보면 국가와 국가, 또는 교전 단체 사이에 무력을 사용하여 싸움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전쟁은 둘 또는 여러 국가 사이에서 일어나는 싸움입니다. 또한 무기를 사용해서 벌이는 싸움입니다. 전쟁과 혼동하기 쉬운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다 전쟁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모든 전쟁은 폭력이지만 모든 폭력은 또 전쟁은 아닙니다. 테러는 어떨까요? 미국은 9.11 테러에 대한 복수로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와 잇따라 전쟁을 벌였습니다. 테러 단체 알카에다를 소탕할 목적이었습니다. 테러는 전쟁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테러와 전쟁은 엄연히 다릅니다. 테러는 국가 사이의 폭력이 아닙니다. 테러는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개인이나 단체가 살인, 납치, 파괴 등 다양한 방법의 폭력을 사용해서 사회를 공포로 몰아넣는 걸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이유 없는 테러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한 국가 안에서 일어나는 무력 충돌을 내전이라고 또는 내란이라고 하는데요. 합법적인 정부와 반란 단체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나거나 독립을 목적으로 내전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처럼 국가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쟁과는 다릅니다. 1936년 에스파냐에서는 이념이 다른 권력 집단 사이에서 전쟁만큼 끔찍한 내전이 있었고, 1958년 레바논에서는 종교 때문에 내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모두 한 나라의 영토 안에서 자국민끼리 벌인 싸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1950년의 한국 전쟁은 왜 내전이라고 부르지 않을까요? 한국 전쟁도 처음에는 남한과 북한 사이의 내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가 전쟁에 참여하면서 국제전의 성격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한반도를 무대로 한 세계 전쟁이었습니다. 그럼 전쟁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최초의 전쟁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기록으로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금속으로 도구를 만들 수 있고, 국가라는 개념이 생기면서 전쟁도 시작되었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지금으로부터 대략 5천 년 전, 자기 몫의 땅을 넓혀 나가려는 목적에서 전쟁이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원시 인류는 무리 지어 살면서 수렵 생활을 했습니다. 이들이 살던 동굴에서 발견된 사람의 뼈에 화살이 맞은 상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서로 싸움을 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원시 인류는 사냥 영역을 차지하려고 다른 무리와 충돌을 일으켰을 것이고, 사냥감을 더 많이 얻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싸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도 군대도 없었기 때문에 전쟁이라 볼수 없고, 목숨을 건 치열한 싸움이었을 뿐입니다. 인류 문명은 비옥한 땅이 있는 강 주변에서 탄생했습니다. 약 6천 년전 유프라테스 강류역, 또약 5000년 전에 황후강 유역과 나일강, 약 3000년 전에는 인더스 강에서 고대 문명이 싹을 피웠습니다. 문명이 발달하면서 성능이 뛰어난 무기와 튼튼한 성벽을 짓는 건축술도 함께 발전했습니다. 좀더 뛰어난 무기를 가진 부족은 다른 부족을 침략해서 굴복시키고 세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문명과 함께 전쟁이 태어난 것입니다. 문명이 싹튼 지역에서 부족들이 하나, 둘 통합되면서 도시 국가가 탄생했습니다. 부족의 촌락들이 모여 도시를 이룬 겁니다. 고대 도시 국가들은 지도자의 지배하에 독립된 체제를 갖추고 자급자족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인구가 늘면서 더 넓은 영토와 자원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전쟁이었습니다. 이웃한 도시국가 사이에 드디어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긴 국가는 진 국가의 영토를 통째로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 없다는 속담이 있죠.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는 말인데,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전쟁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이유는 전쟁의 목적과 연결됩니다. 단지 무기를 자랑하고 싶다거나 사람을 죽이려고 전쟁을 벌이지는 않습니다. 전쟁은 먼저 시작한 쪽에도 엄청난 피해를 주니까요. 영토를 넓히려거든, 상대의 항복을 받아내려는 거든지 무언가 이루려는 바가 있기 때문에 전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1775년 북아메리카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영국의 신교도가 아메리카의 새로운 식민지에서 일어난 전쟁, 바로 독립전쟁이었습니다. 아메리카 땅에 터를 잡고 살던 이들은 본국인 영국의 간섭에서 벗어나려고 영국과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 결과 1783년 미국이 독립국가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독립전쟁은 미국이 국가로서의 권리를 찾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이처럼 어떤 국가의 영토와 주권 등의 권리가 다른 국가에게 침해당하고 있을 때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정한 지역에서 한 국가가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면 주변 국가들은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힘을 모으곤 합니다. 세력의 균형이 깨지면 자기 나라의 안전이 위협받게 되니까 그런 겁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세력을 키워나가자 다른 유럽 나라들이 손을 잡고 견제한 것처럼 한 국가가 강해지면 다른 국가들이 손을 잡고 견제했습니다. 하지만 세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동맹을 맺다 보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평평하게 맞서던 힘이 조그만 사건을 계기로 폭발하는 것이죠. 제1차 세계대전이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힘을 합치고 영국과 프랑스가 한편이 되면서 발생한 걸 보면 알수 있습니다. 또 종교가 원인이 되어 일어나는 전쟁도 있습니다. 특히 유럽과 아랍의 전쟁들 중에는 종교 전쟁이 많습니다. 십자군 전쟁처럼 서로 다른 종교 사이에서 전쟁이 벌어지기도 하고, 종교가 나누어지는 과정에서 권력 다툼이 일어나 전쟁으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종교는 그 어떤 이념보다 강력한 데다 국가 권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종교 간의 충돌은 전쟁으로 금세 번지곤 했습니다. 또 전쟁을 왜 일으킬까요? 국가에는 반드시 국민이 있고 국민들이 살아가는 영토가 있습니다. 국민이 많고 영토가 넓다면 그만큼 강한 나라가 될수 있습니다. 영토 확장을 위한 전쟁을 정복 전쟁이라고 합니다. 로마 제국은 정복 전쟁을 벌여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고, 알렉산드로스 대왕이나 징기스칸도 수많은 정복 전쟁을 치러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에스파냐 등 제국주의 국가가 식민지를 늘려간 것도 정치, 경제적인 영토를 확장하는 정복전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쟁의 여러 형태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쟁의 이유와 목적이 다른 것처럼 전쟁의 행태도 여러 가지인데요. 어떤 목적으로 시작했나, 어디서 싸우나, 누가 먼저 시작했나 등등 여러 기준에 따라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전쟁의 행태는 반드시 한 가지 모습으로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정당한 전쟁은 없다고 하지만 어떤 목적으로 전쟁에 참여했느냐에 따라서 법적, 도덕적 평가가 달라집니다. 먼저, 침략 전쟁은 엄연한 위협적인 전쟁입니다. 다른 나라를 먼저 침략했다는 것은 아무리 그럴듯한 이유를 댄다 해도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침략 전쟁에 맞서서 전쟁을 하는 것을 자위 전쟁이라고 합니다. 침략을 막아내기 위한 전쟁이므로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또 무제한 전쟁과 제한 전쟁이 있습니다. 무제한 전쟁은 전면 전쟁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모든 방법을 써서 광범위하게 벌이는 전쟁을 말합니다. 반면 제한 전쟁은 전쟁의 지역, 무기, 병력 등을 제한하여 벌이는 것입니다. 또 지역에 따라서 특정한 국가끼리 특정한 지역에서 벌이는 전쟁을 국지 전쟁이라고 하고, 대부분의 전쟁은 국지 전쟁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여러 나라가 전쟁에 가담하고 세계 곳곳에서 동시에 전투가 벌어지는 전쟁도 있습니다. 바로 세계대전입니다. 인류는 그동안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었고, 그 피해는 국지 전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또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무기, 핵을 사용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핵전쟁과 비핵전쟁으로 나뉩니다. 핵을 사용하지 않는 전쟁은 재래식 전쟁이라고도 합니다. 최초의 핵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입니다. 핵은 지구의 종말을 불러올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무기라서 국제적으로 핵무기 보유와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쟁의 종류, 목적, 개념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역사 채널의 본 주제는 포에니 전쟁입니다. 유럽의 동쪽에서 헬레니즘 문화가 한창 꽃을 피우고 있을 무렵, 유럽의 서쪽에서는 로마와 카르타고가 100년이 넘도록 세 차례에 걸쳐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3세기 무렵에 일어난 이 전쟁을 포에니 전쟁이라고 합니다. 로마와 카르타고가 전쟁을 벌인 이유는 지중해를 독차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로마와 카르타고, 지중해 최강자의 자리는 어느 나라가 차지했을까요? 먼저 로마와 카르타고가 동맹에서 적으로 바뀐 사연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카르타고는 기원전 9세기에 페니키아인이 오늘날 북아프리카 티니시의 수도인 티니스에 세운 항구 도시입니다. 기원전 6세기부터 바다를 통한 해상 무역이 발달하면서 카르타고는 부유한 도시국가가 되었습니다. 카르타고의 자랑거리는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강한 해군이었습니다. 지중해 해상 무역을 보호하고 해적을 물리치려면 강한 해군이 필요했습니다. 바다에서는 카르타고를 따라올 나라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기원전 3세기 무렵 카르타고는 막강한 해군을 발판으로 지중해 서부의 최강자가 되었습니다. 이때 지중해 맞은편의 로마는 작은 도시국가에서 시작하여 주변 지역으로 세력을 계속 키워나갔습니다. 기원전 3세기 무렵에는 이탈리아 반도를 완전히 정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로마가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는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는 카르타고와 잘 지냈습니다. 두 나라는 오랫동안 동맹을 맺고 서로 간섭하지 않는 가운데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 반도 전체를 손에 넣은 로마가 지중해로 뻗어가려는 야심을 드러내기 시작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로마가 지중해를 차지하려면 카르타고를 반드시 물리쳐야 했습니다. 결국 두 나라가 지중해를 놓고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성부를 벌이게 된 것입니다. 자, 지금 그럼 제1차 포에니 전쟁을 살펴보겠습니다. 제1차 포에니 전쟁으로 인해 로마는 지중해로 발걸음을 드디어 내딛게 됩니다. 로마와 카르타고의 첫 충돌은 기원전 264년 시칠리아 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섬에서 카르타고가 세력을 키우는 것에 대한 로마의 시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탈리아 반도 코앞에 있는 시칠리아 섬을 카르타고가 차지한다면 로마가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위험에 처한 로마는 시칠리아 섬에 군대를 파견하고 카르타고에 대한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드디어 로마와 카르타고 사이에 제1차 포헨리 전쟁의 막이 오른 것입니다. 포헨이란 카르타고를 건설한 페니키아인을 로마인이 부른 이름이었습니다. 초반에는 카르타고가 우수한 해군으로 로마를 계속 괴롭혔습니다. 육군은 강하지만 해군이 없었던 로마는 카르타고에 잇따라 패배했습니다. 로마는 해군의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끼고 군함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카르타고만큼 해군 전술에 익숙하지는 못했습니다. 배는 서둘러 만들 수 있다 해도 해군 전술까지 빨리 익힐 수는 없었던 거죠. 대신 로마는 새로운 방법을 짜냈습니다. 로마 군함이 카르타고 군함에 가까이 다가가 새침을 박아 고정시키는 사이에 재빨리 병사들이 카르타고의 군함에 뛰어들어 공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방법이 큰 효과를 거두어 로마가 카르타고를 잇따라 무찌르고 결국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패배한 카르타고는 400년이나 지배해온 시칠리아 섬을 로마에 내주고 엄청난 배상금을 바쳐야 했습니다. 시칠리아는 로마가 차지한 첫 번째 해외 영토가 되었습니다. 로마는 지중해의 새로운 강자로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1차 포헨리 전쟁은 로마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역사 채널 포헨리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1차 포헨리 전쟁에서 진 카르타고는 언젠가는 반드시 복수하겠다며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복수를 위해 전쟁을 이끈 인물은 카르타고의 하니발 장군이었습니다. 하니발은 로마에 대한 복수심으로 일생을 로마와 싸우는데 바친 카르타고의 명장이었습니다. 하니발이 어렸을 때 그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신전 앞에 무릎을 꿇게 한뒤이 다음에 커서 반드시 로마에 복수하겠다는 맹세를 하게 했다고 합니다. 하니발은 아버지의 뜻을 가슴에 새기고 로마 원정 준비를 착착 진행해 갔습니다. 하니발은 뛰어난 지휘관이자 위대한 용사였습니다. 제1차 포헨리 전쟁이 끝난 뒤 로마가 막강한 육군만큼이나 강한 해군을 키웠기 때문에 하니발은 바닷길을 피해 멀리 이베리아 반도를 돌아 육로로 로마를 공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2차 포헨리 전쟁은 카르타고가 먼저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기원전 218년, 하니발은 보병 7만 명, 기병 12,000명, 코끼리 37마리를 거느리고 아프리카를 넘어 로마로 진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코끼리는 왜 준비했을까요? 배고프면 잡아먹으려고 준비했을까요? 아니, 코끼리는 전투용 코끼리였습니다. 하니발이 눈덮인 알프스를 넘어오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하니발은 알프스를 가리키며 카르타고 병사들에게 외쳤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자는 가라. 나와 죽음을 같이 할 자는 저 산을 넘는다. 하지만 대규모 군대가 알프스를 넘는 일이 어디 그리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살을 내는 추위가 하니발의 군대를 괴롭혔습니다. 허리까지 쌓인 눈과 무너져 내리는 빙백으로 진군이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10일 만에 간신히 알프스를 넘었을 때 살아남은 병사는 절반도 안 되었습니다. 코끼리는 거의 다 죽고 딱한 마리 남았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만든 하니발의 힘이었습니다. 하니발은 로마 군대를 잇따라 무찌르고 로마로 계속 진군해 갔습니다. 하니발이 알프스를 넘어 로마로 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로마인들은 벌벌 떨었다고 합니다. 하니발이 성문 앞에 왔다. 로마의 부모들이 이렇게 외치면 우는 아이도 울음을 뚝 거쳤다고 합니다. 로마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기원전 216년 하니발이 이끄는 카르타고 군과 싸우기 위해 8만 명의 로마군이 칸나에에 도착했습니다. 이에 맞선 하니발의 병사들은 4만에 지나지 않았지만 전투 결과는 병사 수와는 정반대로 나타났습니다. 병사 수가 많다고 해서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전투가 시작된 지 3시간도 채 되지 않아 로마군은 거의 전멸했습니다. 살아서 돌아간 병사는 겨우 14,000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단 하루에 이처럼 많은 전사자를 낸 전투는 세계 역사상에 없었습니다. 죽은 로마 병사들의 손가락에서 빼낸 반지만 해도 13바구니였다고 합니다. 전쟁으로 단련된 로마군이었지만 이처럼 참담한 패배를 당한 적이 없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로마는 스키피오를 내세워 카르타고를 직접 공격하기로 했습니다. 한니발은 고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마에서 스키피오와 전투를 벌였습니다. 기원전 202년에 벌어진 자마 전투에서 한니발은 그의 작전을 예상하고 준비한 스키피오에게 완전히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제2차 페니 전쟁도 로마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로마 군대는 카르타고로부터 다시는 외국과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전쟁에서 진 카르타고는 해외 영토를 모두 로마에 빼앗겼고 제1차 푸에니 전쟁에서 졌을 때보다 3배나 많은 배상금도 지불해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2차 푸에니 전쟁이었고 노래 한곡 들으시고 다음 제3차 푸에니 전쟁 마지막 들으시겠습니다. 두 차례의 전쟁에서 모두 패배한 카르타고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대로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전쟁 피해를 복구하고 해상무역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패진의 상처도 차츰 아물어갔고 나라 살림도 좋아졌습니다. 로마는 카르타고의 세력이 다시 커지는 것을 두고 볼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카르타고는 제2차 푸에니 전쟁이 끝난 뒤 로마의 허락 없이는 함부로 군사를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로마는 이 점을 교묘히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로마는 카르타고의 이웃 나라를 조종하여 카르타고를 괴롭히게 했습니다. 참다 못한 카르타고는 이웃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로마는 멋대로 군사를 움직였다는 구실로 카르타고의 전쟁을 선포했으니 제3차 포에니 전쟁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제3차 포에니 전쟁은 카르타고에 대한 로마의 일방적인 공격이었습니다. 카르타고는 로마의 침략에 맞서 기원전 149년부터 146년까지 끈질기게 싸웠지만 결국 완전히 함락당하고 말았습니다. 로마는 카르타고를 온통 풀바다로 만들고 그 땅에서 아무것도 자라지 못하도록 소금을 뿌려 갈아엎어 버렸다고 합니다. 한때 지중해에서 가장 번영했던 도시가 완전히 허물어져 사람이 살수 없는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로마와 카르타고의 100년에 걸친 싸움은 로마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카르타고는 역사 속으로 흔적 없이 사라졌고 그 땅은 아프리카라는 이름으로 로마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한편 포에니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로마는 지중해 세계를 지배하는 대제국으로 발전해 갔습니다. 오늘 역사 채널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서 전쟁을 주제로 하여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중 고대사의 로마와 카르타고의 전쟁 100년이 넘는 지중해를 차지하기 위한 포에니 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전쟁은 역사 속에서 이렇듯 끊이지 않고 계속 있어 왔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전쟁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려는 노력도 항상 있었습니다. 전쟁은 항상 승자와 패자를 가리지 않고 끔찍한 상처를 가져다 주었기에 전쟁이 끝나면 종전이나 화해의 조약을 맺어 전쟁을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약들은 곧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전쟁은 인간의 바람과는 달리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17세기부터 법률학자, 외교관, 철학자들은 평화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네덜란드 사람인 히호 프로티우스는 여러 나라가 평화를 위해 힘을 합하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모임을 만들 것을 제안했습니다. 생피에르 신부는 1712년에 펴낸 유럽의 영원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안에서 유럽 각국이 의결권을 갖는 대유럽의회를 중심으로 뭉치고자 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1795년에 생피에르 신부의 책에 영향을 받아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를 펴냈습니다. 그는 해야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곧할수 있는 것이다 라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쟁이란 피할 수 있고 또 피해야만 한다는 생각을 가졌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인간의 의무라면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칸트에 따르면 인간들은 자연 상태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여기서 자연 상태란 누구에게도 지배를 받지 않고 법에 의해 구속받는 일도 없으며 오로지 개개인의 의지에 의해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즉, 인간들은 스스로 법을 세워 평화를 유지하고 자유를 정착시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끼리 만날 때는 법은 온데간데 없고 야만적인 관계가 되고 맙니다. 칸트는 어떤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휴전이나 정전 조약에 서명을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전쟁에 대비한 물자를 비밀리에 준비해둔 채 성립된 평화 조약은 단지 전쟁을 미루는 것일 뿐이지 평화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찾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를 반영한 범세계적인 연맹을 통해 영원한 평화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평화란 인간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며 인간 스스로 잡아야 하는 균형이라는 것입니다. 세계 여러 민족과 나라들은 많은 전쟁을 겪었는데요.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반도는 900번이 넘는 침략을 당했고, 식민지 시대를 살기도 했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속담처럼 동네 북일 때도 많았습니다. 또한 지금은 완전한 평화 상태는 아닙니다. 남과 북은 전쟁을 끝낸 것이 아니라 아직 휴전 중입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위험한 시대, 가장 위험한 장소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집에 900번이나 강도가 들었다면 어떻겠습니까? 항상 두려움에 떨면서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 민족은 그렇게 불안한 마음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한민족은 누구보다 평화로운 삶을 원하고 또 필요한 민족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고 있는 시계와는 다른 특별한 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것을 지구 종말의 시계라고 부릅니다. 핵 전쟁의 위기를 상징적으로 알려주는 시계이기도 합니다. 자정은 핵 전쟁으로 인해 인류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구 종말의 시계는 일반 시계와는 달리 자정을 향해서만 가는 것은 아닙니다. 전쟁 위협이 줄면 바늘은 거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정에 가장 가까웠던 때는 1953년 미국과 러시아가 수소폭탄 실험을 했을 때이고, 냉전이 끝난 1991년에는 11시 43분을 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9.11 테러가 발생한 2001년에는 11시 53분을 가리켰고, 2007년 1월에는 12시 5분 전이 되었습니다. 왜?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구 종말의 시계가 자정에 가까워지고 있다 해도 평화의 꿈을 내려놓았으나 안 됩니다. 우리가 평화의 꿈을 꾸고 있는 한 많은 사람이 평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지구 종말의 시계를 다시 거꾸로 돌릴 수 있을 테니까요. 평화는 찾아올 수 있습니다. 평화는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도 전쟁을 주제로 해서 역사책을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내십시오. 감사합니다.